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개몽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일본 국민 사이에 널리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12월 15일 국제 토론회 등의 행사를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국제 토론회는 장문 콩쿨 표창식, 국제 토론회, 작은 음악회의 3부 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700명이 방문했습니다. 제1부 장문 콩쿨 표창식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납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되어 일본 전국에서 응모한 4,500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문 중에서 우수 작품 수상자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 당일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중고생이 직접 입상 작품을 낭독도 했습니다. 제2부의 국제토론회에서는 서두에 납치 문제 대책 담당 장관이기도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의 인사가 있었으며 북조선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 남성의 형제와 지난해 북조선에서 장기간 구속되었다가 귀국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무대로 올라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 침해 실태와 납치 피해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그분들의 육성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북조선 인권 문제에 정통한 내외 지식인들을 초빙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조선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3부 작은 음악회에서는 정부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과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의에 의한 대북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어 가수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희망하며 만든 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제3부의 마지막에는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뜻 있는 중학생들을 선두로 출연 가수, 사회자, 그리고 토론의 참가자 전원이 함께 창가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이 국제토론회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방송에 의해 일본어로 생중계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연계하여 한국어로 북조선에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산토리의 맥주 공장을 견학했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산업시설이나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일반인들도 취미에 따라 공장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단체 관광버스로 도쿄 도심으로부터 약 42km 거리에 있는 산토리 맥주 공장인 도쿄 무사시노 맥주 공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산토리는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위스키 생산으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탄 관광버스가 공장에 도착하니 안내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공장의 넓은 주황홀에는 산토리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었고 공장에서 생산한 맥주와 음료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외국인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공장의 연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안내원의 안내로 맥주 생산 공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산토리의 유래는 현재의 산토리의 전신인 고토부키아의 토대를 구축한 아카다마 포트와인의 아카다마, 즉 태양의 밑에 창업자의 이름인 토리이를 연결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업 범위를 넓혀 위스키, 맥주, 우롱차, 커피, 탄산음료, 천연수, 와인, 브랜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삿포로 맥주는 대단히 규모도 크고 역사가 있는 회사이고 산토리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은 맥주를 제조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합니다. 도쿄 무사시노 맥주 공장은 천연수로 맥주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1963년 산토리의 처음으로의 맥주 양조소로 개설되었습니다.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추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료인 보리싹은 100% 유럽산을 사용하고 호프는 최고의 엄선된 재료를 쓰며 물은 심층 지하수를 이용해 만들고 있습니다. 산토리의 연구 그룹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 위스키를 생산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년의 연구의 결과, 지난 2003년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를 개발, 판매했습니다.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는 2005년부터 3년 연속 몽두 셀렉션 맥주 부문의 최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는 판매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최초의 목표대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맛있고 뛰어난 맥주를 보다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견학 코스의 마지막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종류의 맥주와 음료를 기호에 맞게 무료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깊은 향과 부드럽고 고운 크림 거품이 나고 그리고 상쾌한 끝맛을 가진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는 참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토리의 도쿄 무사시노 맥주 공장을 견학하고 방대한 규모와 현대적 설비, 깨끗한 환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토리는 물이야말로 생명선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2003년부터 물과 생명의 미래를 지키는 산림 꾸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전국에서 천연수의 수림 활동을 개시한 상황을 영상과 함께 해설을 듣고 일본은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배울 곳이 많은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도 여러 종류의 맥주가 생산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대동강 맥주가 맛이 좋아 북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자료에 의하면 대동강 맥주는 2000년에 180년 전통을 가지고 있던 영국에 폐업한 양조회사로부터 양조소의 설비를 인수하고 독일의 건조실 설비를 도입하여 2002년 4월부터 맥주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교류가 시작되어 북조선의 대동강 맥주를 일본에도 소개하고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사히, 기린, 삿포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트를 마실 수가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산토리의 맥주 공장을 견학한 저의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에 조선반도 천세를 좀 돌아보면 투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북조선이 ICBM 대륙광 단도미사일을 낳은 것을 좀 완성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 의미가 크게 있었다고 아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조선이 ICBM을 완성 좀 하지 않다면은 역시 미국이 이 북조선을 좀 군사 공격을 하러 좀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현재 평화라는 것은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이 ICBM을 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좀 의미가 크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이 ICBM을 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미조 순회 회담이라는 것은 좀 가지게 될 것을 결정으로 좀 오히려 유도했다고 할까. 그게 하나 요인이 되었다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올해 돌아서 2018년에 돌아서 북조선이 너무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실용에 관해서 제기하고 약속도 좀 했었는데 그 의미도 너무 크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조선이 이렇게 좀 비핵화 길로 대도를 좀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좀 국가 주석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좀 만나기로 되었다고 좀 말할 수 있고 3월달, 5월달, 6월달에 세 번 중조간의 순회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북조선이 비핵화로 좀 커밋도 한 것은 약속으로 한 것은 역시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남북 조선 간에서도 스냅 회담이 여러 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4월, 5월, 9월 달에 역시 세 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남북 스냅 회담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 22일 날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그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실현되었던 그 미조 스냅 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스냅 회담이 역시 의미가 크고 그 자리에서 양 지도자는 첫 번째로서는 그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좀 만드는 거에 대한 그것을 좀 지향을 좀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합의를 좀 하고 두 번째로서 조선반도에 좀 항구적인 좀 평화 체제를 만들기 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한다고 그런 합의도 됐고 세 번째로서는 그 북조선이 비핵화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북조선의 약속을 한 것도 미조 간의 합의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미조 양국은 이런 6월 12일에 만들었던 세 가지 합의에 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좀 리헨을 좀 할까. 이런 거에 대해 협상을 좀 많이 하고 합의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대강 합의라는 것을 좀 생겼을 때는 역시 두 번째 미조 스냅 회담을 한 것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그 미국 북조선 사이에는 그 두 번째 스냅 회담에 향한 이른바 준비 작업을 한 것은 너무 그 순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 그 스냅 회담을 가지게 되었던 남북 그럼 정상의 사이에 여러 가지 좀 그 의견 교환도 있고 합의된 것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좀 그 돌아보면은 역시 지금은 그 남북 그 양쪽이 들여다 좀 그 당분간이 통일을 한 것은 좀 포기해가지고 분담의 고정화, 남북 혼전의 제도화 이런 것을 좀 그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지금 그 평화란 단어, 그 다음에 공론 번영란 단어를 자꾸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지금 그 남북 간에서 그 공론 목표로 되는 것은 통일은 아니고 권정의 제도화, 분당의 고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조 관계를 좀 보면은 역시 2018년 이후에 세 번 그 스냅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많이 좀 좋아지고 지금은 그 준조 간의 무역 존재 관계란 것은 이전의 수준까지 좀 돌아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서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카노 가제도 내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과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로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